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신을 낮추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의 자세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축복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018년 저희 교회의 표어는 작년에 이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의 삶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이 죄라고 하는 헬라어 어원인데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하말티아인데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원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표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게 이제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목표에서 벗어날 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올해 올 한 해 신앙생활의 목표를 분명히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은 삶과 인격으로 범사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표가 분명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사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는 거. 근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시선에서 초점이 흐려지거나 혹은 또 이렇게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때 내 마음이 이제 흔들리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때 임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순간서부터 이상하게 이 세상 모든 문제가 이렇게 법능력 듯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목표가 바르게 되어질 때 신앙생활이 이제 힘을 얻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 그래서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한동안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초점을 맞추어서 매주에 이제 하나씩 이제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겸손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그러셨거든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겸손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가장 그 소중한 단어가 되고 가장 잘 설명해주는 아마 단어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겸손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화면 보시고 읽으셔도 되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기서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해야 됩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낮추는 거. 오늘 본문은 사실 누가복음 17장 14장 7절 이하로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 부분입니다. 7절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11절에서 대해서 결론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겸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말석에 앉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주인 생각에 그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그대 보고 내려가라고 하지 않겠냐. 아, 그럼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낮은 자리에 있다 보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끝자리에 가서 앉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고, 그리고 끝자리에 앉는 것이 그게 겸손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여기에서 끝자리에 앉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감춰져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왜 끝에 앉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낮게 여기니까 내가 끝에 앉겠죠. 그대들은 나보다 훌륭합니다. 이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저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들 제가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끝에 앉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끝에 앉으면 나만 손해보는가? 나는 그냥 맨몸 그냥 끝에만 앉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죠. 내 자리를 정해주는 것은 주인이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첫째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 그리고 둘째는 내 자리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정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주인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크리스찬의 겸손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에 이루게 되어집니다. 첫째만 있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것만은 아니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이란 항상 믿음이. 이 세상은 내가 잘한다고 해서 잘 되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못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 주님께서 정해주신 자리가 있다는 거, 주님께서 정해주신 자리에 가서 서는 것이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 이 두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할 수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겸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다고 여기는 태도요. 또한 겸손은 자신의 위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서라 하는 곳에 서고 가라 하는 곳에 가고 멈추라고 하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그런 태도가 겸손이라는 거. 내가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일단은 끝자리,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리,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데 가는 거, 그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은 먼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남을 나보다 낫다고 못하다고 생각하면 남이 하는 일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들겠죠. 불편하겠죠. 좋지 않겠죠. 그래서 교만한 자세를 갖게 되면 항상 분쟁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비판이 많아지게, 왜냐하면 이렇게 남이 하는 일이 다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분쟁이 되고 결국은 이제 폐망에 이르게 되지요.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서로 의견 차이로 인해서 다툼이 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다툼으로 인해서 아마 유력한 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교회가 항상 좀 불안불안했었습니다. 그들의 다툼은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 내에서 기쁨을 사라지게 했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자꾸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은 이게 기쁨이 뭔가 사라진 교회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이들의 다툼으로 해서 그랬는데 왜 교회가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가, 왜 서로 나뉘어서 고통이 심해지는가, 그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에 나와요. 2장 2절과 3절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말씀에 의하면 공동체를 한 마음 품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 그러니까 끝자리에 가서 앉는 자세,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이 자세를 견지하면 서로 간의 분쟁은 그치게 되고 기쁨과 평안이 회복됩니다. 은혜가 흐르게 되고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분쟁이 있고 왜 마음이 자꾸 불편해지는가, 다짜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돼. 혹시 내가 내 주장이 너무 세지 않은가, 그냥 내가 말석에 앉으면 되는데, 그냥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되는데,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평화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고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거. 이거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지는 게 이기는 겁니까? 지는 건 지는 거지. 어떻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신을 남보다 낮추어서 지는 것이 결국은 오랜 세월 살다 보면 그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정말 이기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릴 때 애들 간의 싸움이 종종 있죠. 어른들도 보면 애들 싸움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좀 고상하게 좀 이렇게 다르게 싸운다는 것 뿐이지 그 근본 속성은 다 같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이들 사이에 싸움이 있는데 아이들 싸움은 정말 치졸하게 시작될 때가 많죠. 누군가 한마디만 하면 돼요. 제가 너한테 싸움 이긴대 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우리는 박 터지는 싸움을 구경할 수 있어요. 우리는 도무지 남보다 못하다는 말을 견디지 못하거든요. 누가 나보다 잘한다는 게 감당이 안 돼요. 그게 그 순간서부터 마음이 막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나를 무시한다는 걸 막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무시당한다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멸시천대를 견딘다는 걸 얘기해요. 근데 그게 참 안 되죠. 우리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본받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닮으면 아무 문제도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려고 하면 모든 게 다 문제가 됩니다. 근데 싸움이 치열이잖아요. 무시받아서 내가 이렇게 견딜 수는 없다. 남보다 너보다 내가 못하다고. 그래서 이제 결국 주먹 다짐이 벌어지게 되면 그 싸움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두에게 손해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옷이 더럽혀지죠. 이빨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죠. 귀가 찢어지고 돌멩이의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르고 이기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싸움 끝에 그 상대를 이기고 나면 또 다른 상대가 나서 길고 짧은 건 또 대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주먹 쓴 인생은 계속 그 길로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오래전에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반 친구 중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 매우 지혜로운 말을 했어요. 제가 그게 마치 성경 말씀처럼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금과 옥조처럼 바로 이런 자세로 살면 되겠구나. 말다툼 끝에 그 친구는 항상 말다툼 끝에 이제 주먹 다짐으로 번질만 하면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했어요. 그래, 네 팔뚝 굵다, 내가 졌다, 그러고 끝냈어요. 그냥 내가 졌다고, 네가 이겼어요. 그대가 you won. 그 친구는 그런 태도로 한 번도 옷이 찢기거나 이빨이 부러지거나 뒤통수가 깨지지 않고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지혜로운 이야기예요. 그 순간에는 정말 얼굴 불그락불그락하고 뭐 세상이 끝난 것 같고 괴로운 것 같잖아요.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다 치졸한 일들이거든요. 그딴 건 인생에서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나머지는 다 그래, 네 팔뚝 굵다, 다 팔뚝 굵기 쟤는 그런 것밖에는 안 돼요. 분쟁은 내가 남보다 낫다는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자세로 살면 언제 어디서나 싸움의 현장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부부싸움을 그치고 가정에 행복을 가져오는 방법도 생각해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겸손하면 돼요. 끝자리에 앉으면 돼요. 그냥 남편이 She is more righteous than I, 아내는 나보다 낫다고 여기면 부부싸움은 그 순간부터 신기하게 사라집니다. 진짜 신기하게 사라져요. She is more righteous than I. 야, 기가 막힌 말입니다. 나보다 더 훌륭하세요. 그러면 그냥 끝. 예. 아내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그 섬김에 감사하고 범사에 아내를 높여주고 가정에서 그냥 자기가 끝자리에 앉으면 돼요. 그냥 끝자리에. 근데 뭐 한마디 했다고 무시했다고 길길이 뛰고 하면은 이제 행복은 그냥 파랑새처럼 날아가게 되고 그때부터 분쟁은 시작되고 가정은 불화하게 되고 아이들은 불안해지고 사사건건 다투게 되면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스스로 자초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거나 혹은 때로 분노하고 괴로워하는 까닭은 자신이 남보다 선하고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상대방의 생각보다 낫다고 여길 때 우리는 다투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힘 빠지게 이 세상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 하나도 없으니 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했어요. 뭐 정의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때로는 피곤해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의롭다는 그런 태도거든요. 예, 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드냐면요, 사실 누군가 촛불 들어서 힘들고 누군가 태극기 들어서 힘들어요. 근데 서로가 다르잖아요. 누가 맞습니까? 근데 허플리 바라기는 교회 안에 그런 세력이 들어오면 안 된다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밖에 오르신 분은 없어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왜 세상에 하나가 안 되냐 하면 자기 생각에 정의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 아 그러면은 이제 당짓게 되고 나뉘게 되고 그런 이제 계속 다툼해서 헤어나올 수가 없죠. 성경은 한 줄로 얘기해요. 그냥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고 의인도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의롭거나 선하지 않은 인간이 서로 간에 자신을 높여서 내가 너보다 낫다, 의롭고 선하다 행동할 때에 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남보다 자기를 높이는 자세를 가리켜 교만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저들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저 안에서 저들은 참으로 행복한 나날들을 영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위치에서 살았으니까요. 주인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런데 저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어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탐하게 됩니다. 선악과의 정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사과나무라고 그러는데 뉴턴이 저기 먹었던 사과나무. 근데 사과나무가 아니라 선악과의 정체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자기를 높이는 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스스로를 높이는 거. 이게 선악과예요. 잔치 석상에서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서 자기 자리도 아닌데 제일 상석에 앉는 태도, 이게 교만입니다.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선하다 여기고 스스로 온 세상의 재판관이 되어서 스스로를 높여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자기 세상을 만드는 행동,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라는 오늘 본문 예수님 말씀처럼 반드시 낮아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웬걸 되려 에덴 동산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존귀한 위치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교만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잃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신을 낮추어 끝자리로 가시고요. 겸손으로 주님 주시는 하늘 축복,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끝자리에 앉는 자세가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오케이, 내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나는 맨날 끝에서만 방황하다가 끝나겠는가, 내 인생. 그것 때문에 우리가 끝자리를 가기를 좀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내가 끝자리에 앉으면 이제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영원히 나는 끝자리에서 이렇게 이름 없도 빛도 없이 나는 사라지는 거 아니겠는가.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과연 누가 나를 알아주겠는가. 이제 이런 데서 서운함이 있는 거고 섭섭함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 PR 시대라고 자기가 자신을 높여야 성공한다고 하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지요. 그러므로 두 번째 겸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겸손은 자신의 위치를 주님께 맡기는 태도입니다. 겸손은 내가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를 모두 다 주님께 맡기는 태도입니다. 나는 그냥 끝자리를 차지하고 나머지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는 다 주님 앞에 맡기는 태도.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거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이 자신을 낮추어서 끝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그 자리가 내게 맞지 않으면 주인이 나를 불러서 높은 자리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뜻하지요. 내가 할 일은 겸손히 낮추는 일이지만 내가 아무리 나를 낮추어 감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러서 내 자리를 찾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온전히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게 의예요. 그냥 내 인생도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가 의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 위치를 정해주시고 우리 교회 나아갈 길을 주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어드리는 것, 주인이 하시는 거다.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거든요. 풀으시면 그 길에서 숨은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 만드는 것 아니고요. 그걸 이렇게 착각하다가 아담과 이브가 실낙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이 겸손이라고요. 내가 할 일은 겸손히 나를 낮추는 거지만 내가 아무리 나를 낮추어 감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러 내 자리를 찾게 해주시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겸손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겸손은 뜻없이 무릎 꿇는 그런 굴종이나 복종이 아닙니다.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어떻게 되겠지도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뜻이 이루어지리다 외치며 사나니, 이겁니다.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겸손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 네 뜻은 사실 한 개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많이 다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질문은 항상 언제나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삶의 태도인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이루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의도하신 세상이 내 안에, 내 가정에,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은 평생 낮아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을 감추어서 행동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학벌이나 문벌 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또 이스라엘 땅에서도 변방에 해당하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 일을 자랑하고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적을 행한 후에는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나 피하지 말라고, 나를 내세우지 말라고 항상 끝자리를 겨냥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지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정해주신 거죠. 사실은 끝자리를 항상 지향하셨지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다니고 소외된 자, 평든 자 함께 손잡아 주셨지만, 그리고 그 모든 일 가운데서 나를 나타내지 않고 자꾸 숨으려고 하셨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들어가지고 높여 주셨지요. 그 소문은 사방에 알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늘 자신을 낮춰 끝자리에 앉으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늘 그를 중심으로 오시게 하셔서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자기의 자리도 아닌데 스스로를 높이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이제 거기에서 많은 부작용이 있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유대 땅을 다스렸던 헤롯 왕은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의 생각을 쫓아 요한의 아들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 후에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서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멋진 연설을 하지요. 그러자 백성들이 그 앞에서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칭송했습니다. 헤롯은 백성의 칭송 소리를 듣고 얼마나 의기양양했는지, 아 이게 내가 지금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당연히 받아야 될 영광이라 생각하고 그 모든 영광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원래 왕의 자리는 자기 위치가 아니에요. 헤롯 왕의 위치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그 위치에 스스로를 올라서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자신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 출신 헤롯이거든요. 이스라엘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된 겁니다. 온갖 곤모술수로 스스로를 높여 그 자리를 차지했지요. 그를 하나님께서는 낮추셔서 한낱 미물에 불과한 벌레에게 먹혀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겸손은 늘 자신을 낮추어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서게 될 것인지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입니다. 나 어디 서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은 겸손히 나를 낮추어서 끝까지 섬기는 거. 오늘까지 섬겼으면 내일도 섬기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섬기는 거. 그렇게 섬겨서 살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높이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죠. 사람이 높이고 사람이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원대로 사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삶을 드리는 태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위치를 찾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되신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의 자리를 찾아주셨지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십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붙들어주시죠. 이렇게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과 평강으로 그가 속한 공동체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늘 겸손한 주님을 본받아서 자신을 낮추고 언제나 하나님을 범사에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룬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정에서도요 보면 이게 남편들이 손해볼 것 같은데 내가 끝자리에 앉아서 아내를 섬겨주면 근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인정을 받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되고 가정의 권위도 서게 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를 알아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이 몰라줘요. 더 힘들어지죠. 근데 우직하게 정말 우직하게 어리석을 정도로 자기에 맡겨진 일에서 정말 아무 영광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일하고 삶을 들이다 보면 정말 세상이 알아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들어서 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잘 쓰임받지 못하는 까닭은 그건 남이 나를 몰라줘서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애초에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Christian이라고 하는 것은 followers of Christ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혹은 그리스도를 닮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Christian이라고 하는 뜻은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는 뜻입니다. 자,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일 때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성품, 우리의 목표는 겸손이 되어야 될 겁니다. 겸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닮아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이란 뭐라고요? 첫째,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라는 거.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교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남을 자기보다 못하게 보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교만은 언제나 남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분쟁을 가져옵니다. 자기를 남보다 높여서 남을 아래로 보느라 바빠서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시간도 없는 게 그게 교만입니다. 그냥 남을 아래로 내려다보다 보니까 주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그게 교만인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 둘째로 겸손은 아무 생각 없이 뜻없이 낮아지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자세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이 몸된 교회는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 인생은 누가 한다고요? 내 가정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이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만물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물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라 지금도 통치하신다고요. 내 자신의 위치를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확신하는 태도, 이것이 겸손입니다. 말 속에 앉았는데 주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주인이 이쪽으로 오십시오, 저쪽으로 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고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 이게 겸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내리십니다. 스스로를 낮추어 섬기고자 하면,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어 섬기고자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리 감추더라도 반드시 찾아내서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아내를 하녀처럼 대접하면 나는 기껏해야 하녀 남편 하인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아내를 왕비로 모시면 나는 왕비의 남편 왕처럼 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생각하면 나도 그냥 우스운 신의 아들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모시고 정말 이 세상 만물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정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렇게 믿고 의지한다면 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어 남을 섬기는 삶에 나도 인정받고 높아지는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올 한 해 주 안에서 그분을 본받아 겸손히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범사의 하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